제5편 남은 자손 마지막 남은 자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조용한 시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모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직한 양심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가르치는 소자에게도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잘 나누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844년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소 제도만큼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성소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 제도 속에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되고 그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영원히 살게 되는지 그 원리가 이 성소 제도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소 제도 속에 아주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제도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7월 10일 이제 대속죄일을 기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심판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심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가 의인인지를 확정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악인인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확정되지 않으면 의인도 없고 악인도 없습니다. 그 죄인이 죄인으로 확정되려면 뭐가 끝나야 합니까? 재판이 끝이 나야 죄인이든지 죄가 있든지 무죄든지 가려지는 것이지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의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 속에 나타난 이 심판의 제도는 의인을 의인으로 확정짓고 악인을 악인으로 확정짓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 속에 상징적으로 나타난 심판은 실제 인류 역사에 인간 역사에도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나타난 2300주야를 해석해 보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어떻게 되겠다고 했습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의 정결을 살펴봤더니 성소 정결은 무엇의 시작이었습니까?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된 다시 말하면 심판이 시작된 시기 2300주야가 끝나는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꽤 상세하게 했습니다. 비교적. 이것이 언제였습니까? 1844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844년 이후로는 언제라도 하늘에서 심판이 딱 종결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예언상 나타나는 연대들이 나옵니다. 연대들이 이제 명시돼서 나오는데, 1844년이 성소 정결하게 되는 1844년이 연대로 계산되어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연대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1844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종결시키시고 예수께서 재림할 수 있는 그 시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고 이 심판은 언제라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심판의 종결이 하늘에서는 있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살면서 심판이 종결되는 시간이 있는데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 그 상태에 의해서 심판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오래 걸리시지 않습니다. 지금 심판이 복잡해가지고 시간 걸려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연장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지, 심판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아직 계산이 안 끝나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연장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깊이 명심하시고, 하루라도 속히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844년이 지나자 누가 제일 다급해졌는가 하면은 사탄이 이제 다급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의 머리가 완전히 상하게 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내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이제 사단이 멸망당할 시간이 이제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고 1844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딱 마감하시면 사단의 운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로는 그 사탄 측에서는 초비상사태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844년 이후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 태어나는 남은 자손들에 대하여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마감을 해야 될것 같아서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1844년이 이제 지나서 심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이제 1회전, 2회전 해서 몇 회까지 합니까? 권투를? 12회전까지 합니까? 근데 한쪽 선수가 11회전까지 많이 얻어맞았어요. KO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회전 하나 남았어요. 그럼 그 잃은 점수를 만회하고 상대방을 이기려면은 무슨 길밖에 없습니까? 12회전에 가서 상대방을 KO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사력을 다하겠죠? 그 마지막 점수는 뭐다 잃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끝나면 지게 돼 있으니까 아마 KO로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이 선악의 싸움에 여러 단계에 걸치면서 많이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노아 당시에 거의 다 이길 뻔했는데 홍수로 또한번 얻어맞고 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배도하게 만들고 메시아에게 멀어지도록 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또 사단은 치명타를 입게 되었고, 종교개혁을,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 이제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면서 교회가 아주 몹시 타락하게 되었지만, 종교개혁으로 또다시 치명타를 입게 되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개신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아주 많은 교파들이 생겨났고, 또 사단이 그 속에 개입이 돼가지고 개신교가 이렇게 경직화되고 또 타성해졌고 이제 타락하고 이런 와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나타남으로써 사단은 계속 치명타를 입어왔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회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단이 여기에서 이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한번 싸워보려고 대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62페이지를 다시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교재 62페이지입니다. 교재 62페이지입니다. 이제 1844년이 지나면서 무슨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까? 심판 시대에 접어들었고,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해서 인간들을 파멸시킬 것인가를 다각도로 연구하다가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신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문제, 무슨 정신적인 문제,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뺏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 위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과 물질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살도록, 다시 말해 유물론 사상입니다. 물질, 유물론 사상과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물론 공산주의 이론 자체에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그대로만 하면 이상사회가 만들어질 만한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책이나 또 들은 말에 의하면 그 공산주의 이론 자체는 그대로만 하면 대단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성격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유물론 사상과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물론과 무신론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그 학자들을 동원해서 1848년에 공산주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사단이 인간을 미혹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신술. 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강자는 내려온다는 강자고 신은 귀신 신자입니다. 이 강신술은 사단이 인간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는데 아주 최선의 기발한 방법이 강신술입니다. 지금 이 강신술이 얼마나 무섭고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는지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 한 목사님이 어떤 그 여자분에게 성경을 좀 가르쳤습니다. 꽤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가르쳤는데 어떻게 몇번 가르치다 그냥 헤어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인연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습니다. 근데 여자가 이제 남편이 죽은 이제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여자가 약방에 갔다가 요만한 팜플렛을 하나 봤습니다. 메타피직스,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그것은 기독교로 위장한 그 강신술의 세계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쭉 보니까 상당히 흥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그 안내서에 나온 강신수를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미국에는 강신수를 교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강신수를 교회를 찾아가는데, 강신수를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영매는 이제 사탄의 영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해주는 사람을 영매라고 합니다. 그 영매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죽은 자가 나옵니다. 모양을 가지고. 그럼 산자와 교통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의 예배입니다. 강신술 교회. 그래서 이 여자가 그 강신술 교회에 가가지고 영매에게 자기 죽은 남편을 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주문을 외우니까 남편이 나왔습니다.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시간이 되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시간만, 남편만 보고 싶으면은 강신술 교회에 가서 영매에게 남편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이 여자 본인도 그 영을 불러낼 수 있도록 영매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강신술교에 가가지고 자기도 주문을 외우면 죽은 남편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 가서 딱 앉으면 안 불러도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교회를 안 가도 남편이 집에까지, 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 남편이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사생활을.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은 봐라. 요거는 보지 마라.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불로 다리를 지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남편이 아내를 속박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메시지를 해가지고 몇 번지에서는 아무에게 가서 전하라. 메시지를 전하도록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주 남편에게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성경을 가르치던 목사님이 듣고 방문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실들을 쭉 들어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하고 당신의 남편이라고 나타나는 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알죠? 처음에는 제 남편의 혼이 나타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그럼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마음도 없으니까 나를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아무리 설득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미인이시군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었는데 참 잘 어울리네요. 딱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이 혼이 분리돼서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으면 그것이 사탄의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단이 장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장난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강신술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한 3회에 걸쳐서 제가 이 강의를 좀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고 있어요. 정말 허망한데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뭐 교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뭐 교인 된 지 얼마 안 된 분이고 그 집안이 전부 다 이제 장로교인이라 저는 가서 참석만 했습니다. 거기 이제 설교를 제가 두 번 들었어요. 입관 예배 설교하고 발인 예배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내용이 천국 새 예루살렘 입성 축하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빠져서 지금 천국에 입성한다는 그런 축하 예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두 번의 예배에 걸쳐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한다든가 하는 성경의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놀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사무실에 그 사모님이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분 사모님이 찾아와서 제가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성경절을 몇 절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날로 혼이 빠져가지고 천당에 갔다는 것이 자기는 들을 때마다 거부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을 경우에 사단이 이제 강신술로 사람들을 미혹해 들어가는데, 아직 이것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 사회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이 강신술이 언제 근대 강신술이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184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존 폭스라고 하는 가정에서 그딸 둘과 함께 뭔가 어느 영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두들기는 일을 시작해서 그 두들김으로 서로 어떤 교신이 오고 가고 하다가 결국 그 영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교통하는 일이 184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48년에 하나님께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사를 한 가지 이루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교재 63페이지로 넘어가면 1844년,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안 오시자 대실망을 경험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소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무리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왜 이때 예수님이 안 오셨는지를 성서 제도를 연구하면서 밝혀냈습니다.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 제도와 함께 이미 그 전부터 서서히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 의해서 밝혀져 온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진리가 여러 차례 성경을 가지고 검증한 결과 정말 확실한 성서적 진리라고 확증시켜서 이 안식일 진리를 공개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때가 1848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때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심판 시대에, 남은 자손, 그리고 역사의 말기 시대에 강의를 하면서 안식일이라고 한 말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과 악 사이의 전쟁의 핵심은 경배의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주로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인데, 누가 그 경배를 대신 받으려고 합니까? 사단이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배, 사단 경배, 이두 가지가 이 선악의 싸움에 매우 치열한 하나의 쟁점이고,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사단은 제가 뭐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로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경배의 시간을 변경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의 시간을 일요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아주 민감한 문제로 계속해서 자꾸 나옵니다. 예언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제 작품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등장하고,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경상으로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당한 경배입니다. 이것이 이 예배의 ABC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경배의 원칙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 편에서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작품이 1859년에 나왔는데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제 가설이 생겨난 거죠. 증명된 법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가설이지 증명된 법칙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창조론이 있다가 뭐가 생겨났는가 하면 진화론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확 기울어졌습니까? 진화론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 시대에 1700년대, 1800년, 거의 1800년까지, 1798년이니까 로마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해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압이 있었고, 또 종교 재판, 뭐 정말 그 종교 세력으로부터 받은 압박과 서름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열린 시대가 왔을 때에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들은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증명도 안된 진화론을 창조론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삽시간에 진화론이 거의 세계를 덮었습니다. 근데 진화론은 요즘에 과학자들이 따져보면은 창조론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진화론을 어떻게 해서라도 옹호해 보려고 하는데 실상은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아메바로부터 이렇게 수많은 자연 도태와 돌연변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희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주 상시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을 한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도태돼서 없어지고 필요한 것들은 돌연변이로 태어나고 돌연변이라는 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진화론에 의하면은 그 자연 도태와 돌연변이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메바가. 근데 이 이론에 의하면은 아메바로부터 사람이 되어가는 중간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이 되다만 원숭이라든가 또 원숭이에 가까운 또 다른 그 무엇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아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단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왜안 나왔습니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주 허망한 이론입니다. 게다가 1865년, 여러분 교재는 64년으로 되어 있는데 좀 1년 차고가 있었습니다. 1865년에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낭콩으로 시험을 해서 유전 법칙을 발견해냈습니다. 유전 법칙. 어떻게 해서 종이 생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인지, 종족이 유지되는 것인지 유전 법칙을 발견해 냈는데, 유전 법칙에 의하면은 모양이나 형태의 변화는 있어도 종은 바뀌지 않는다는 법칙이 나왔습니다. 개면 뭐, 그, 뭐, 진돗개, 뭐, 불독, 또 뭐, 이렇게 사냥개, 뭐, 또 요새 뭐 있습니까? 개, 희한한 개들 많더만요, 요즘에. 예? 예? 치와와 뭐? 치와와 맞습니까? 다 이름은 다르고 모양은 달라도 다 뭡니까, 그게? 개는 개입니다. 아무리 종이 뛰어난 개라도 그게 호랑이가 되지 않습니다. 종은 바뀌지 않아요. 그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배되면 바뀐 종이 하나 나오죠. 노새가 나오는데 그것은 일대에서 단종이 되고 더 이상 종이 번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맨델이 1865년에 발견한 유전 법칙에 의하면 진화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화됐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대단히 멋진 걸작품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심판 시대에 사단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꾸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남은 자손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남은 자손에 대한 탄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5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65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그 성경절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보셨습니까?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65페이지. 그러니까 지난 교재를 안 가져오신 분들은 조금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사용하겠습니다. 용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용이 누굽니까? 사단이지요. 여자는 무엇입니까? 교회지요. 용이 교회에게로 가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 왔듯이 아무리 타락시켜도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타락시킨 후에 그래도 남아있는 자손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닷물에 위에 섰더라. 그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느냐?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를 이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종교 가톨릭에 의해서 이제 종교 암흑 시대가 계속되다가 누가 개혁을 시작했습니까? 종교 암흑 시대가 지속되다가 누가 최초로 개혁을 시작했습니까? 마르틴 루터지요? 물론 그 전에도 다소간 그런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역사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개혁이 시작된 시점을 우리는 루터로 봅니다. 근데 도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구교로부터, 다시 말하면 가톨릭으로부터 1500 17년에 루터가 이제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워낙 성경의 진리가 가리워지고 감추어지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루터에 의해서 개혁되지는 않았습니다. 루터는 그 일부를 개혁하게 되었는데 교회의 권위 대신에 성경의 권위를 들추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 점에 있어서 대단한 공로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혹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진리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다 밝혀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도표를 잘 보세요. 루터파로부터 무엇이 갈려져 나왔습니까? 1차적으로? 루터파에서 갈려져 나온 게 어딥니까? 1520년 개혁주의로 갈려져 나왔습니다. 성서를 강조하고 교회 제도를 가지고 또 장로를 인정하고 하는 역시 성경에서 나온 몇 가지 교리를 찾아서 파가 갈려져 나왔습니다. 다시 개혁주의에서 뭐가 갈려져 나왔습니까? 처음으로? 예, 1525년 재침례파가 갈려져 나와서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그것도 역시 성서적으로 올바른 사상입니다. 유무상통을 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재침례파가 갈려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갈려져 나왔습니까? 개혁주의로부터? 예, 1534년에 성공회가 갈려져 나왔습니다.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는 다 성서적입니다. 회심도 성서적이요. 그리스도의 속죄도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재림 뭐 말할 것도 없이 성서적입니다. 성공회가 그 말씀을 연구해서 또 갈려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 또 뭐가 갈려져 나왔습니까? 네? 성공회에서 갈려져 나온 건또 뭡니까? 침례파가 1612년에 세례가 아니다, 침례다. 뭐 올바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1787년 감리교회가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하면서 또 갈려져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개혁주의로부터 또 갈려져 나온 것이 장로교, 1560년에 이제 장로교가 갈려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갈려져 나오고 또 갈려져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가 본 어떤 책에 보면은 1187개의 개신교 교파가 있습니다. 몇 개요? 1187개의 개신교 교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성경을 가지고 교파가 많이 갈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꾸 이렇게 교파들이 분열돼서 나름대로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적으로 볼때 1798년 교황권이 몰락하죠. 몰락하고 이제 교황 시대에는 성경을 마음대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성경은 가려져 있었고 또 아주 다 폐기시키거나 아니면 라틴어로만 성경을 보도록 해가지고 거의 성경을 보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황권이 몰락하고 성경을 자유롭게 볼수 있게 되었고, 또 성서 공회들이 1804년, 뭐 1816년 영국 성서 공회, 미국 성서 공회가 발족되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들춰보니까 신약 성경에 가장 자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기별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그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 성경의 예언들을 공부하는 중에 그 2300주를 해석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1844년이 계산돼 나옵니다.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들은 이따 가시면서 그 지난번에 그 심판시대에 대해서 설명한 테이블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이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레에 의해서 이제 이 마지막 적용, 1844년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을 재림이라고 하는 그 적용 자체는 빗나갔지만, 그러나 그 해석 과정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림 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므로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가? 지금 1844년 이전에 개신교의 수많은 교파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각각 성서적으로 좋은 기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 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 재림 운동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이 재림 운동에 가담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서서히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재림 운동에 깊이 관여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출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교파로부터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무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 수를 어떤 분은 5만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10만이라고 하는, 어쨌든 5만에서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각각 다른 교파로부터 나와서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이제 1844년이 지나면서 여기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상당수는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소수가 남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각각 분리되어 있는 교파를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교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교파가 하나가 되자 뭐 종단을 합치자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상식적으로, 순리적으로 이렇게 각기 난립되어 있는 교파들이 다 서로를 양보해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상 불가능합니다. 이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다 모아놓으면 참 좋겠는데 모아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것 같다가, 이 재림 운동을 통해서 각 교파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새로운 제3의 무리들이 생겨났고, 이 사람들은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각각의 교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1844년 이후에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사실상 여기도 지금 뭐 장로교에서 오신 분, 뭐 감리교에서 오신 분, 뭐 여러 교파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각각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네 교리들을 하나씩 내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가르쳤습니다. 해가지고 각각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다 내놓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67페이지, 교재 67페이지 보시면, 그때 그 여러 교파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동참해서 성경 연구를 했을 때 대표적인 인물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조수아 하임스는 감리교의 목사였고 사무엘 스노우는 회중교의 평신도였고 조셉 베이츠는 크리스찬교의 평신도였고 찰스 피치는 장로교의 목사였고 하이람 에드슨은 감리교의 목사였고 제임스 화이트는 크리스찬교의 목사 토마스 프레블은 침례교의 목사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감리교의 평신도였고 레첼 프레스토는 제7일 침례교 평신도였고 조시아 리치는 감리교의 목사였고 이 외에도 성공회, 루터교, 청교도 등 여러 교단의 목사와 평신도들이 연합해가지고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성서적 교리들을 다 소개하고 함께 성경으로 검증해서 오르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아주 잘했습니다. 성경으로 다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옳은지 틀린지. 오르면 접수, 틀리면 제쳐놓고. 그렇게 해서 여러 교파의 성서적 교리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로 모여진 것입니다. 요 사람들이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언젠가 하면은 진화론이 탄생한 바로 그 다음에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사실상 여러 교회들에게 빚진 교회입니다. 장로교의 교리도 좀 가지고 왔고 성공의 교리도 가지고 왔고 침례교의 교리도 가져왔고 제7일 침례교회 교리도 가져왔고 여러 각기 다른 교파의 교리를 다 성서적으로 오르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침례가 성서적으로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오르니까 침례를 주는 겁니다. 예배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제7일 안식일로 성경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불편하지만 전도하는데 대단히 참 복잡합니다. 설명하자면. 그러나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재림, 너무나 성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어느 누구보다 가르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 성서적이기 때문에 합니다. 성경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다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단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시비가 많은데 그것은 너무나 뭘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연합회에 있는 동안에 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선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런 그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 좀 만나기도 하고 또 왜 그러냐고 좀 따져보기도 하고 또 뭐 지면에 논쟁도 좀 하고 그런 일을 하던 중에 어떤 신문사 발행인 목사님이 진짜 용기를 가지고 안식일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교의 교리를 자기 신문에다가 10회에 걸쳐서 교리를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건 이제 흑백으로 되었습니다. 칼라판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딱 내리고, 여러 교회로부터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안식일교를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나 이 사람은 양심상 살펴보니까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소제목으로 세계 기독교가 이단으로 보지 않으나 유독 한국교회는 이단 취급한다. 빌리그램도 정통교회로 인정하고 있다. 안식일 교인들은 성경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아주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 목사가. 물론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뭐 정통으로 인정하든가 말든가 그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살면 되는 것인데 워낙 이 문제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 그 오늘 받으신 교재 중에 이것이 뭐 저희 말이 아니고 그 세계적으로 이미 공인이 돼 있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도표가 하나 있죠. 도표. 도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그리스도교 백과사전이고 옥스퍼드 대학 출판소. 옥스퍼드 대학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하고 상관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소에서 발행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교파가 어떻게 파생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한 장의 도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천주교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어떻게 해서 분파가 어때, 이 도표 자체는 상당히 복잡해서 아주 골똘하게 유심히 봐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빗나간 개신교도들이 있죠. 거기 영어로는 마지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널 프로테스탄트. 이건 정통적인 개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검은색 그 선 속에 들어있는 게 어디 어디입니까? 유니테리안, 몰몬,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은 마지널 프로테스탄트, 빗나간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에드벤티스트라고 나와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이것은 왈덴스인들, 정말 성경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던 왈덴스인들, 제세례파, 회중교회 이런 무리들과 함께 정통성을 이어온 교단입니다. 한국에서 너무 그냥 이렇게 함부로 마구 대하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세계적인 이 교회 구성상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절대로 이단이 아닙니다. 사실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참 살펴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뭐 우리가 당신네들을 이단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당신네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군요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뭐 우습게 보진 않습니다만 이 교리는 대단히 확고한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교파의 성서적 진리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놓은 것인데 이건 아주 역사적으로 대단히 참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사탄의 공격을 받을 대상으로 태어난 것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도 그러고 선교가 안 돼가지고 저희 교단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이단으로 마음대로 정한 교단이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장로회도 여러 파가 있는데 통합측입니다. 1910년, 20년대에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재확인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총회에서 못 박아서 이단으로 적용한 해는 1995년입니다. 그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단장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냈고 답이 없어서 여기 기독교 여러 신문입니다. 들소리신문, 복음신문, 크리스찬신문, 나라일보, 기독교종합뉴스, 한국교회신문, 교회연합신문, 기독교신문 이런 여러 신문에다가 이렇게 한 차례 공개 질의서를 냈습니다. 이게 1997년 6월 9일에 내용은 이런 겁니다. 1995년 9월 귀교단의 제80회 정기총회에서 본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을 때에 무엇을 근거하여 어떤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기독교가 인정하고 수용할 만큼 역사와 상식적인 측면에서 객관성이 있고 성경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만 사용하는 주관적 기준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그 기준이 세계적인 기독교가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것이라고 할 경우 그 기준을 근거로 본 교단에 대하여 검증한 귀교단의 연구가 과연 논증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재확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본 교단과는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질의나 대화도 없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거나 곡해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양 교단을 대표할 만한 책임 있는 학자들이 만나 대화를 통하여 재검증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본 교회에 대한 귀교단의 이단 규정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객관성 있는 사실이라고 확신한다면 양측이 선정한 대표자들이 합의한 시간에 합의한 장소에서 합의한 방법에 따라 공개 토론으로 양측의 입장을 밝힐 것을 제안합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그 이단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신문에서는 안식교 예장 통합 측의 공개 질의 기사까지 다 냈습니다. 답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그 이단시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상하게 아주 기이한 현상으로 너무 깊이 뿌리가 박힌 것이지, 필리핀에 가면은 카톨릭이 제일 인구가 많고 두 번째로 개신교로서 인구가 많은 교회는 안식일교회입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은 대통령이고 시장이고 다 안식일교인 나라가 있어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정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을 가지고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마음은 없지만 하도 이단이라고 하면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니까 이러한 불가피한 조치를 한번 한 적도 있었다는 것을 좀 밝혀드리고 싶어서 좀 시간을 들여서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 세계 한 210나라에 걸쳐서 이 교회를 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그 비평을 했는데 아주 꽤 적절한 비평이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다 인용을 해놨습니다. 68페이지 가톨릭에서 나온 책입니다. 교부들의 신앙 458페이지에 보면 기본수축의경이 기록한 꽤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 안식일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7일 재림교인 안식일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참 표현을 잘했어요.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 좋습니다. 잡채, 우리 잡채예요.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이것은 조직을 말합니다. 유다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성경만이 신앙의 기준이다 그것입니다. 뱁티스트파 침례교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뭐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각 교파의 성서적 교리를 이렇게 하나로 모은 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게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아래 도표를 보시면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교파의 성서적 교리를 모아서 하나의 교리로 묶어놓은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짧은 기간, 약 140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전 세계 210 나라에 가깝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어떤 개신교 교파도 210 나라에 복음을 전한 교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 도처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경에 예언된 또 하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 179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798년에 교황권이 몰락했죠? 1798년에.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그 공부를 다시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짐승이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는 나라나 어떤 국가나 그 권세를 말합니다. 짐승이. 다시 말하면 그한번 몰락해가지고 죽게 된줄 알았는데 그 상처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나으니까 온 세계가 그를 따르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언제 나았는가? 1798년에 힘을 잃었던 교황권은 1929년에 완전히 새로운 힘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69페이지에 보면 1929년 라테란 조약을 맺었습니다. 교황 피우스 11세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사이에 라테란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잃어버렸던 교황령, 바티칸을 다시 교황권에게 되돌려주고 독립된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라고요? 1929년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교황권은 다시 주권을 갖게 되었고 한 국가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라테란 조약이 맺어질 때의 그 사진 자체입니다.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진이고. 그 뒤에 이 가톨릭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이제 포교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10억 이상의 신자를 가진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 그 바티칸 안에 살고 있는 인구는 1,000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는가 하면 10억으로 계산합니다. 10억.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계 각처에서 천주교에 입교해서 영세를 받으면 바로 바티칸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모르지만 자동으로 이중 국적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바티칸의 국민이고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10억의 인구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주미 교황청 대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천주교 신자가 6천만 내지 7천만입니다. 미국에만. 그러므로 미국의 주미 교황청 대사의 말 한마디에 6천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의 힘은 세계적입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어떻게 하더라? 따르더라. 여기 한 다이제스트 기자가 1996년 2월자 다이제스트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교황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결코 그를 잊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만 보아도 큰 감동을 받는다. 이 세상에 다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대단하죠? 그냥 보면은 좋아하게 되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개신교의 세계적인 부흥 목사 빌리 그레햄도 교황에 대하여 그분은 전 세계 기독교인의 양심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한 힘을 가지고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전 세계에 깔려있는 두 교파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교회로 움직여가는 두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고 하나는 천주교회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작아 보여도 세계가 하나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대총회에 가면 깃발이 210개 가깝게 꽂힙니다. 세계 올림픽을 해도 200개 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5년마다 있는 대총회는 무수하게 많은 깃발이 꽂힙니다. 세계가 같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그 회의를 유치하려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일시에 식사하고 잠자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총회를 운영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한국에 와서 답사 왔다가 할 만한 곳이 없다 하고 이제 한번 하면 상당히 우리가 힘이 날 텐데, 왜냐하면 200몇 나라가 들어오는데 그 신문에서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근데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실격됐습니다. 한번 이것은 이 교회 자랑이 아니고 그만큼 이 교회가 세계적인 이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외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반면에 카톨릭은 이제 전심을 다해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어가는 종교 연합운동, 다른 말로 하면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뭐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가톨릭의 주요 전략은 온 세계를 새 세계 질서라고 하는 새로운 구도로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가톨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걸 뭐 영어로는 New World Order이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구조 속에 온 세계를 다 하나로 집어넣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교황권의 최종적인 목표고, 지금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정치, 종교, 경제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교재를 잠깐 하나, 천주교에서 나온 책에 있는 한 인용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말라키 말틴이라고 사는 사람이 저술한 피의 열쇠 The Keys of This Blood라고 하는 책에 15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톨릭의 하나의 전략 보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되었든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는 세계적 패권 경쟁에 관련되어 있다. 우리 개인이 다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은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무제한 전쟁이다.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의 우리들 생활 방식과 가족 관계와 직업, 무역과 상업과 화폐, 교육 제도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 모두가 자동적으로 향유하고 있던 시민권,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철저하게 변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교황권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해서 하나로 통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철저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모든 개인 하나하나에게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황은 온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1999년 10월 2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21세기와 새천년을 앞두고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잇따라 회동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 5대 종교는 인구가 40억 이상이 되는 종교입니다. 등 각 종교의 지도자 200여 명은 25일부터 28일, 99년 10월 25일부터 28일입니다. 로마 성베드로 성당과 바티칸에서 누구의 초청으로? 교황 바오로, 요한 바오로 2세 초청으로 모임을 갖는다. 뭐 이미 지났으니까 가진 거죠. 이렇게 해서 온 세계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하나의 질서로 다스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일어날 이 마지막 사건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나머지 시간에 좀 간단하게 간추려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